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똑남. 안녕하세요, 영사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현 기자도 요새 우주에 좀 관심 있지 않아요?
네, 그렇죠.
가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근데 조금 또 제가 삶이 있다 보니까 못 돌아올 위험도 있잖아요.
너무 진심으로
고민했나요?
아니요, 진짜 그렇죠.
네, 진심으로 진짜로 갈 수도 있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니까 어릴 때야 막연하게 우주인 되면 너무 좋겠다 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갈 수도 있는데 대기권 벗어나 볼 테야? 고민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그 리처드 브랜슨 방송하면서도 민간인 최초로 우주 관광을 갔다 온, 이게 아직은 억만장자들만의 경쟁인가 싶긴 해도 우주에 갔다 온 또는 이제 갈 예정인 민간인들의 사례를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또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세운 스페이스X, 그리고 아마존이 세운 블루 오리진, 뭐 이런 우주 탐사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들의 경쟁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요.
맞습니다. 기업들이 우주 개발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구와 가까이 있는 우주의 적외도, 여기에는 지금 위성들이 빼곡하게 자리를 채워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5, 60년 전에 옛날에 쏘아올렸던 위성부터 최근에 또 민간 기업들까지 가담해서 쏘아올리고 있는 이 위성들까지 2만 개가 넘는 우주 물체가 떠다니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중에 실제로 지금도 사용 중인 인공위성은 20%도 안 된대요. 나머지는 다 우주에 떠다니는 쓰레기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크기가 측정 가능한 수준에서 이 정도인 거고, 뭐 좀 작은, 진짜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지금 우리가 육안상으로 볼 수 없는 쓰레기들까지 합치면은 더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을 텐데, 만약 이 쓰레기들이 궤도를 잘 돌다가 가동 중이던 인공위성과 충돌한다면, 뭐 이거 우리의 일상이 마비될 수도 있는 일이고, 그 파편이 지구에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막 이런 위험한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는데, 이렇듯 우주 산업이 부상하면서 우주 쓰레기가 지금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승리호에서는 아예 승리호가 그런 우주 쓰레기 분리, 돈되는 고철을 잡으러 다니는 뭐 그런 설정으로 나오기도 하고.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SF가 아닙니다.
현실.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이 우주 쓰레기를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해오고 계신 우주 과학자 한 분을 그래서 저희가 모셨어요. 지금 우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머릿속에 한번 같이 그려보면서 오늘 인터뷰를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최은정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위험연구실장입니다. 우주위험을 연구하시는 분이겠죠? 현재 우리가 직면한 우주개발 현황, 뭐 쓰레기 문제, 뭐 우주 쓰레기를 연구하게 된 실장님의 뭐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한번 쭉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전에서부터 먼 길을 오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박사님을 초대하게 된 거는 이 우주 쓰레기가 온다라는 책을 이제 우연히 보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저희가 원래 또 우주에 또 요새 좀 관심이 부쩍 많았는데 또 책도 이렇게 쓰셔가지고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오늘 인터뷰 어떠실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이 책을 재밌게 봐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뻤고요.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초대를 해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대전에서 운전을 해서 왔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네. 네, 대전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와주셨는데 우리 최은정 박사님 소개를 제가 간략하게 드려볼게요. 현재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위험연구실장으로 계시고요. 대학 때부터 이제 천문대기과학과에서 우주를 공부해 오셨어요. 인공위성이 충돌하면 어떤 위험이 따를 수 있는지 연구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으셨고, 인공위성 궤도 관련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처음부터 우주 쓰레기에만 연구를 집중해온 거는 아니었고, 우주 쓰레기 연구 전에는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우주공학자로 민간 기업에서 또 일을 해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2009년에 우주에서 벌어진 한 교통사고를 보고 난 후에 위성 개발을 그만두고 한국천문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우주 쓰레기를 연구하기 시작하셨다고, 맞나요?
네, 교통사고를 직접 본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연구를 한 이후에 또 어떻게 기회가 돼서 한국천문연구원으로 옮기게 됐는데요. 또 저한테 가장 잘 맞는 우주위험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룹으로 가게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죠.
현재 저희가 하고 계신 일을 간략하게 이제 요약해서 설명하긴 했는데 좀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어요. 우주 위험을 연구한다는 거 어떤 일인 거예요?
아, 네. 저는 지금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위험감시센터에 있는 우주위험연구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주위험감시라고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생소한 얘기죠. 인공위성도 있고 우주도 네. 있는데 우주를 위험을 또 감시한다. 이게 약간 세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우주, 위험, 또 그걸 보는 감시. 그래서 우주위험 감시라고 하면은 우주로부터 오는 위험을 지상에서 보고 어떤 위험이 있을지를 예측하고 분석해서 지상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고속도로에 많은 CCTV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는 그런 많은 감시 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장비들을 인공위성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주를 바라보면서 물론 인공위성뿐만 아니라 굉장히 멀리 있는 소행성이 지구로 돌진해 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과연 우리한테 피해를 줄 위험이 있는 우주 물체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일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아니면 뭐 그냥 차도에서 교통사고가 나면은 그 교통사고의 위험을 이제 원인이 뭐였는지 막 그 CCTV들을 보면서 막 분석을 하잖아요.
맞아요.
몇 중 추돌이었는지 누가 먼저 이걸 했는지 이런 것들을 CCTV를 보면서 분석을 하고 원인을 찾듯이 네. 우주에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
네, 맞습니다.
우주의 교통을 관리하는.
이제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한 궤도를 도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인공위성들이 지상으로 떨어질지 또는 다른 인공위성이랑 부딪힐지를 대략 예측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정확하게 딱 맞추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대략 분석을 해볼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분석을 통해서 어떤 인공위성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지 또 인공위성끼리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를 이제 계산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어떤 영공으로만 좁혀서 연구하기는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요.
그럼 사실 지구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계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우주를 감시한다는 게 정말 한 나라에서 보는 하늘은 사실 굉장히 한정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주를 감시한다라는 그 명목은 사실은 이제 전 지구적으로 행해지고요. 우리나라에만 뭐 관측 망원경이 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전 지구적으로 이제 세계 UN이라고 하는 UN에서도 우주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감시들을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력을 보면은, 박사님 이력을 보면은, 대학 때부터 이제 우주 관련한 전공으로 공부를 해오셨는데, 많은 학문 중에서도 우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궁금했어요.
네. 저도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궁금한 지점이긴 해요.
아, 내가 왜 우주를 연구하기 시작했을까?
어떻게 연구를 네. 이렇게 우주 쪽으로 하게 됐을까? 그런데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그냥 막연히 뭐 수학, 과학 재밌어 하고, 그리고 뭐 과학 중에서도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많이 있잖아요. 근데 특히 지구과학 과목을 좋아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주하고 관련된 영화나 잡지 같은 게 유독 끌렸었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우주 관련된 영화들이 뭐 만화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도 모르게 끌렸던 게 많아서 기억에 남는 뭐 V라는 그 옛날 미국 드라마도 있거든요. 외계인 나오는 거.
네,
외계인 나오는 거. 뭐 아마 그 은하철도 999 같은 만화 영화. 또 뭐 스타워즈 같은 것도 많이 얘기 나오는데 이제 그런 만화 영화나 아니면은 이야기들? 이런 거에 유독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 왠지 과학 잡지 같은 거 하나 옆에 있으면 굉장히 뭔가 내가 좀 많이 아는 것 같이 뽐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요. 막연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던 것 같은데 그런 관심이 결국에는 어떤 대학에서 과목을 선택할 때 전공을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점수에 맞춰서 가긴 하지만 네. 그러면서 천문대기과학과를 선택을 하게 됐죠.
근데 공부를 해오시면서도 이 우주 너무 재밌고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지금이 더 훨씬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니까 훨씬 더 재밌고 사실 공부할 때는 재미보다는 어떻게든 빨리 학기를 잘 마치는 거 뭐 이런 거 그 그다음에 또 학위를 받고 나면은 그 다음 과정에 계획을 어떻게 할지 이런 고민이 사실은 더 많았는데, 그런 고민을 할 때 결국에는 이 분야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는 뭔가 잠재적인 게 계속 남아 있었구나. 그리고 사실 다른 분야를 잘 몰라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좀 더 깊이 알게 되면서 더 빠지게 된 것 같아요. 우주 분야에 대해서.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우주가 워낙 핫 이슈가 되는 네네. 분야도 많고요. 어떻게 보면 개척하는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이 우주형 감시라고 하는 분야도 어떻게 보면 우주 분야 중에서는 굉장히 아웃사이더 같은. 네. 그래서 사실 메인 주류에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공위성 개발만 하고 우주 발사체를 개발만 하는 거에 집중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 중에 또 하나죠.
점점 더 중요한 분야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이 우주 위험을 관리하는 그런 네. 일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최근에 좀 더 애착이 더 많이 되고, 뭐 사명감 같은 것도 생기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박사님 책 읽으면서, 저희가 지난번에 김상욱 교수님이랑 같이 물리학 얘기했잖아요. 근데 뉴턴 역학을 그냥 업으로 그렇게 활용해서 쓰는 일을 하신다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네. 만약에 없었으면 사실은 아무 계산도 못했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게 너무 이렇게 몸에 소름이 새삼 뒤늦게 뉴턴이 얼마나 천재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책을 보니까 박사님 원래는 인공위성을 개발해오시다가 2009년에 우주에서 벌어진 한 교통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우주 쓰레기 연구를 다시 시작하셨다고 네. 되어 있던데, 그게 어떤 사고였는지, 그리고 그 사고가 왜 이 업을 바꾸는 데까지 영향을 끼쳤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제가 이제 우주 쓰레기라고 하는 이런 개념과 그다음에 이제 우주를 감시한다는 개념을 연구한 거는 이제 석사 때예요. 1998년이니까 너무 나이가 네. 나오나요? 네. 98년에 이제 이 우주 쓰레기하고 우주 위험 감시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사실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 별이로 아리랑 1호 이런 정도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사실 우주 쓰레기, 우주를 감시하는 것 굉장히 주목받지 못하는 분야이기는 했어요. 근데 어쨌든 지도 교수님의 지도하에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라는 거에 조금 매력을 느꼈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 본격적으로는 연구를 했었는데, 그때 했던 연구가 이리디움이 여러 개 이제 한 70개가 넘는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했던 통신위성인데 이 통신위성들이 여러 개가 이제 한 번에 발사되다 보니까 그 궤도가 겹칠 수가 있어서 충돌 위험이 있었고요. 충돌 위험이 있다 보니까 충돌하게 되면 그 충돌로 인해서 생기는 파편들이 다른 인공위성,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귀하게 만들어서 올린 아리랑위성 같은데 피해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의문을 갖고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때 연구를 하고 났을 때 사람들이 앞으로는 이런 분야가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고만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석사를 마치고 나서는, 당시에 IMF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그 석사를 마치고 나서는 취업의 길이 굉장히 막혔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 한 1년 정도는 연구실에서 계속 그대로 남아있다가 한국항공우주산업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우주 대표 기업이죠. 네, 거기에 입사를 하게 돼요. 다행히도. 그래서 네. 그때 아리랑위성 2호를 개발하는 데 참여를 했었고요.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우주공학자로 일을 했죠. 그리고 한 5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세트레가이라고 하는 또 벤처 기업에 이직을 하게 되는데요. 세트레가이에서도 그 우리나라에서 개발해서 해외에다가 수출하는 말레이시아 위성이나 그다음에 두바이 위성 같은 거를 실제로 개발을 했었고요. 근데 개발을 하면서 그때 2009년에 우리나라에서 국제우주대회가 열려요.
국제우주대회.
네. IAC라고 하는 국제우주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었는데, 국제우주대회가 열리기 전에 실제로 이리디움과 코스모스 위성이 두 개가 충돌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논문에 연구했던
네. 주변에서 그때 너가 연구했었던 거 바로 적용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바로 그때 한 10년 전에 그 짰었던 소프트웨어를 다시 꺼내서 다시 돌려봤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결과를 좀 정리를 해서 우주대회 때 IAC 때 이제 발표하려고 논문 초록을 냈는데, 그 초록이 채택이 됐어요. 그 분석한 거를 발표를 하면서 아 그동안에 내가 한 10년 정도 잊고 있었던 그 연구했던 분야를 다시 이제 상기시켜줬고 또 기회가 또 우연히 주어져서 한국천문연구원으로 이직을 하게 됐는데 마침 우주위험감시센터로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내다보셨던 게 맞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998년에 미리 내다봤던 그러니까 그 이리듐이라는 미국의 인공위성과 러시아 코스모스 네. 위성, 이 코스모스 위성은 업무를 다 하고 이제 떠다니는 우주 쓰레기 같은 위성이었는데 운용 중인 위성 이리듐과 충돌했던 사건이 2009년에
처음
벌어졌고 2,400여 개의 파편이 막 부서졌다고 그 박사님 책에 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전환점이 된 거군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 최은정 박사님이 연구하고 있는 우주 쓰레기 이야기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우주 쓰레기가 정확히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현재 그 규모는 또 얼마나 되는지요? 네.
우리가 이제 우주, 보통 그냥 쓰레기라고 하는 거, 최근에 이제 뭐 플라스틱과 관련된 지구상에서도 여러 가지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높은데요. 우주에도 쓰레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들 굉장히 생소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주에도, 인간이 만들어서 보낸 많은 인공위성과 우주 발사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서 보냈다는 거는 수명을 갖고 있는 전자제품과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위성들이 우주에서 많은 임무들을 수행을 하고 잘 썼지만 잘 쓰고 나서 임무가 마치게 되면 그러면 그대로 그냥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냥 방치가 되거나 또는 어떤 경우에는 뭐 굉장히 큰 우주 정거장 같은 거 경우에는 이제 조정을 해서 지상으로 떨어뜨리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다 쓴 인공위성들은 그대로 방치가 돼요. 그러니까 지상하고 통신이 두절되는 순간부터는
회수가 불가능하죠.
회수도 불가능하고 지상에서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방치된 것들, 다 쓰고 버려진 것들, 또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 이제 우주발사체가 이제 인공위성을 실어 나르는데 그 우주발사체들이 굉장히 큰 단들은 지상으로 떨어지지만 인공위성에 붙어있던 3단 또는 이제 페어링 같은 부분들은 일정 부분은 우주에 남아있기도 하거든요.
일부 부품 같은 것들이.
네. 네. 그래서 그런 부품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아까 그 이리듐하고 코스모스가 충돌해서 생긴 파편들 그런 파편들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주 쓰레기라고 하고 결국에는 인간이 우주로 내보내서 임무를 수행하고 난 부산물들, 잔해물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이제 스페이스 데브리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요. 우리는 이제 우주 쓰레기라고 우리말로는 이제 좀 더 친숙한 표현으로 많이 하죠.
쓸모가 다한 인간이 쏘아올린 물질들.
인공 우주 물체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은 이제 누구든지 원하면 이제 우주로 위성이라든지 인공 우주 물체를 띄울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물론 승인 절차를 밟긴 해야 되지만요. 개인이 쏘아올리는 인공위성들도 있고요. 과거에는 인공위성 한 대, 두 대 이렇게 발사했다면 최근에는 굉장히 작은 대학생들도 만드는 큐브위성 같은 것들도 실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굉장히 자유롭게 우주로 내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큐브위성은 크기가 한 어느 정도로 작은 거예요?
보통 한 가로 세로 높이 한 10cm급을 하나의 이제 원 유닛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 쏘아 올릴 수도 있고 또는 그걸 여러 개 엮어서 두 개, 세 개, 여섯 개 이렇게 모아서 올릴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게 작은 위성들을 많이 쏘아 올리다 보니까 그 작은 위성들은 굉장히 임무 수명이 짧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우주에 남아있는 잔존 수명은 굉장히 긴 거죠. 만약에 고도를 높이 해서 500km가 넘는 고도에 올리면 수십 년에서 수백 년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생각해보면 드론만 해도 서울 시내에서는 띄울 수 없게 돼 있다든지 이런 규제들이 있는데 우주는 지금 주인도 없고 누구나 자유롭게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공유지인데 어떻게 누가 어떻게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지 궁금하긴 했어요.
세계적으로는 이제 UN에서 아까 말씀드린 외계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라고 하는 UN 코포스라고 하는 회의가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세계 각국들이 모여서 이런 우주에 대한 법, 관련된 법들을 논의를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을 논의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겠다라고 하면은 그걸 미리 등록하는 절차들은 이미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인공위성이 어떤 주파수를 쓸 거다라고 할 때 그 주파수도 등록하도록 미리 승인을 받도록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승인 절차만 통과하면 사실 어느 나라든 어느 개인이든 다 쏘아올릴 수 있는 거죠. 대신에 개인이 속한 그 나라에 또 한 번 등록을 하는 절차는 필요하겠죠. 네.
근데 그렇게 쏘아 올려서 그게 수명을 다 하면 이제 우주 쓰레기가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정말 많은 위성들이 쏘아 올려지고 있고 그럼 그 우주 쓰레기는 누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관리한다는 개념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미국에서는 전 세계에 한 30개의 스페이스 서베일런스 네트워크라고 해서 우주 감시 네트워크 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망원경도 있고 레이더도 있고 여러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지구 궤도 상에 있는 여러 개의 우주 쓰레기 또는 인공위성들을 감시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에 어떤 우주 물체들이 있는지 찾을 수 있는 거는 어쨌든 다 찾아서 목록화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록화된 걸 보고 저희도 아 이게 이 정도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셈인 거죠.
근데 이 위성은 그러니까 운용 중인 위성은 관리를 그래도 조금은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주 쓰레기는 이게 갑자기 뭐 고도가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좀 관리가 안 되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이 우주 쓰레기가 운용 중인 위성에 막 다가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어떤 우주 쓰레기의 궤도를 알게 됐고 또 운용 중인 인공위성의 궤도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두 위성의 궤도를 우주 물체 궤도를 비교해서 어느 시각에 가장 근접하게 부딪힐 것 같은지를 예측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한 10분 후에 너무 급하니까 한 시간 후에 네. 한 시간 후에 어떤 로켓의 잔해가 우리나라 인공위성에 한 100m 이내로 근접한다라고 예측이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인공위성이 만약에 기동이 가능하다면 뭐 회피 기동을 하는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해볼 수는 있는데요.
네.
사실은 지금 대두되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우주물체의 궤도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느냐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어떤 우주 쓰레기가 있는데 그 우주 쓰레기가 서울에 있을 것 같다. 서울에 어디 뭐 강남구에 있을 것 같다 정도는 예측할 수 있어요.
정확한 좌표까지는 아니네요.
돈까지는 네. 어렵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네. 사실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서 이게 만약에 시간이 12시간 후 한 하루가 지났을 때 어디쯤 갔을 거다라고 예측을 할 때는 벌써 한 수십 킬로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시간 후에 뭐 100m 이내로 접근할 것 같다라는 우리가 계산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게 100m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불확실성이 한 뭐 10km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그렇구나.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회피 기동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고요. 또 회피 기동을 했다고 해서 정확하게 얘를 피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뭐 책에서 보니까 이게 회피 기동을 섣불리 했다가 다른 또 위성과 이렇게 부딪힐 위험도 있고 사실은
네.
100%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현재 기술로서는 좀 어렵다 보니까 네. 그런 이야기 쓰신 거 봤는데 우주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은 공간이잖아요. 우주에서도 현재 인간이 가장 활발하게 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는 그런 연구 중인 곳은 어디인 거예요? 아까 지구궤도 이야기하시기도 했지만
최근에 특히 이제 스페이스X의 그 네. 앨런 머스크가 스타링크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어마어마하게 쏘아 올리고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전 지구를 커버하겠다는
네.
이야기던데.
네. 저도 이제 이 우주 물체들이 얼마나 발사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는지를 이제 매달 확인을 하면서 숫자들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스타링크가 5월 달만 해도 벌써 한 270개 정도를 발사했어요. 한 달 안에.
한 달 안에.
한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1년에 한 2, 300개 정도의 인공위성이 발사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한 기업에서 한 번에 60개씩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는데 그것도 우주 발사체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거뜬히 우주로 보내는 거죠.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어느 지역이냐면 지구랑 가장 가까운 고도예요. 인공위성이 도는 고도는 보통 한 200에서 2000km를 저희가 저궤도라고 하는데 이 저궤도가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지구랑 가까우니까요. 지구랑 가깝기 때문에 뭐 관측도 굉장히 쉽고 그리고 뭐 통신하는 데서도 이점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궤도에 인공위성들을 분포를 시키는데 바로 그 스타링크나 그다음에 영국의 원앱 이런 통신위성들이 지금 지구 저궤도를 굉장히 꽉꽉 채우고 있죠.
근데 좀 궁금한 게 한 1950년대부터 우주 개발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위성을 이제 처음으로 쏘아 올리고 막 이랬었을 때가 한 50, 60년대부터
그렇죠.
맞죠?
57년도에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가 되면서 네. 우리는 이제 우주시대가 열렸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가 쏘아 올린 위성이 대략 몇 개 정도라고 추정을 하나요?
사실은 이제 그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우주를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된 이후부터 계속 그 우주에 있는 우주 물체들을 목록화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에서 보면은 지금 한 4만 7천 개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위성만이 아니라
우주 물체들 다 인공 우주 물체들을 다 목록화를 했는데 한 4만 7천 개 정도 있는데 물론 거기에는 우주 발사체 잔해들이나 파편들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인공위성이 발사된 걸로만 하면 한 1만 천여 개 정도 인공위성이 발사됐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이거는 발표된 것만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1만 천여 개 이상의 인공위성을 포함해서 지구 궤도에 있는 목록화된 4만 7천 개 중에 현재 한 2만 3천 개가 지구 궤도에 남아 있고요. 나머지는 다 지상으로 떨어져서 이제 사라진 없어진 거죠.
우리가 위성을 왜 쏘아 올리는지도 사실은 되게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서비스들이 많은데 구분해서 인지하는 기회는 별로 없어서 어떤 위성들이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인공위성을 개발한 건 아리랑 위성 2호인데요. 이 아리랑 위성 2호는 지구를 관측하는 인공위성이었어요. 지구를 관측한다는 거는 지상에서 고도를 한 500km에서 600km 정도 올라가서요. 그 높은 곳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거죠. 거기서 바라보면서 그 인공위성이 가져간 카메라로 지상을 계속 찍는 거죠. 그러면서 지구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관측을 하고요. 뭐 홍수라든지 아니면 산불이라든지 재해 재난이나 이런 부분들도 관측을 할 수 있는 인공위성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관측위성을 처음 이제 개발하면서 접했는데 사실 인공위성이 하는 일들은 훨씬 더 무궁무진하죠. 우리가 이제 좀 더 높은 곳으로 갔을 때 인간을 대신해서 해줬으면 하는 일들을 지금 인공위성들은 대부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기상위성들이 있겠죠. 우리가 최근에 날씨 변화,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들이 많은데 이런 날씨에 대한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기권의 변화들을 찾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관측하고 있는 기상위성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러 가지 일들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지금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방송 통신 위성 같은 위성들이
그렇죠.
있고요.
중계할 때 그 위성 한번 쓰면은 위성 사용료 엄청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엔 이제 없어서 안 되는 게 내비게이션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아까 차로 다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해 주는 거를 철저하게 따라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항법 위성들이 결국엔 이 내비게이션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해주고 있거든요.
GPS.
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게 바로 GPS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해서 전 지구적인 위치를 계산해주는, 나타내주는 인공위성 시스템이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곧 KPS라고 해서 우리나라만의 항법위성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개발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위성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고 또 드러나지 않는 것들은 이제 군사적인 목적의 정찰위성들, 또 군사통신위성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민간 쪽에서 알기는 쉽지 않지만 여러 가지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인공위성들도 많이 있죠. 특히 우리가 이제 이런 항법 위성이 실생활에 굉장히 많이 녹여나 있어서요. 이런 통신이라든지 항법 위성 이런 위성들은 사실 고장이 나거나 또는 파괴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2차적인 사회적인 재난이 사실은 더 큰 문제로 대두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GPS 같은 경우에는 발사할 때 애초에 이제 그렇게 고장날 걸 감안해서 조금 더 여유분을 가지고 발사를 하긴 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만 한 대가 뭐 고장이 나더라도 전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서요. 이미 우리가 실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위성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같은 경우도 통신망을 완전히 다 깔기 어려운 지역까지 위성을 쏘아 올려서 통신망을 다 공급한다 뭐 이런 계획이고 진짜 일상에 구석구석에 들어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위성을 활용한 기술들이. 그래서 위성이 만약에 하늘에서 사고가 난다라고 하면 실제 지구에서의 삶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왜 핸드폰 잠깐만 안 돼도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네. 특히 여기 핸드폰에는 이제 위치 정보도 있지만 이제 시각 정보들이 있어요. 그 시각도 지금은 이제 GPS 시간이라고 해서 GPS를 통해서 정확하게 맞추고 있거든요. 이 GPS가 원자 시계를 탑재하고 있는데 이 원자 시계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정밀한 시각을 맞추고 있는 거죠. 사실은 좀 이건 너무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네네.
라떼는? 네. 그때는 사실 TV에서 한 저녁에 9시가 되면.
15, 15.
네, 9시 종을 쳐줬습니다. 그걸로 시간을 맞췄던 기억이 저는 지금 잠깐 네네, 나긴 맞아요. 하는데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핸드폰에 이미 그런 시각을 맞춰주는 기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정말 먼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네요. 컴퓨터 시계 제일 정확하다 할 때도 인터넷 연결된 컴퓨터 시계.
맞습니다.
뭐 이런 거였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우주에서 충돌이 나요. 그래서 큰 위성이 부서졌어요. 부서진 게 지구로 이렇게 팍 내려와서 막 운석처럼 뻥 터지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정말 그냥 SF적인 상상을 해보자면 이런 것도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우주로부터의 위험이라고 하면은 이제 인공위성끼리 충돌하는 위험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인공위성이나 또는 우주 쓰레기가 지상으로 떨어지는 위험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조금 더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는 지상으로 떨어지는 우주 물체들이죠. 어떤 우주 물체냐에 따라서 지상으로 떨어졌을 때 인명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또는 재산 피해를 입힐 수도 있죠. 근데 가장 위험한 것은 이제 어쨌든 사람이 다치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런 쓰레기가 어떤 우주 물체가 대기권에서 뭔가 지나가기만 하는 걸 봐도 사람들은 놀랄 수 있고 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체들이 어디로 떨어질지 이런 걸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사실은 그 떨어지는 거에 대한 위험성?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제일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막 떨어지는 우주물체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까지는 없는 건가요?
최대한 이제 저희 같이 연구하는 네. 사람들이 어디로 떨어질지 한번 분석을 해보기는 하는데요. 물론 지금까지는 그렇게 정확하게 여기 서울 마포구에 어디에 무슨 동에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물체들이 앞으로 떨어질 것 같고 어느 정도 크기다 이런 거 정도는 전 지구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제 우주를 담당하는 여러 기관들이 같이 고민하고 대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그럴 때는 이제 재난 방송에 귀를 기울이시는 네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사실은 어떤 작은 우주물체들이 떨어지는 거는 그렇게 큰 위험이 되지는 않아요. 대기권에서 대부분 타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1톤이 넘는다든지 특히 우주정거장 같이 굉장히 큰 구조물인 경우에는 지상으로 떨어졌을 때 대기권에서 다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굉장히 위험한 경우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주정거장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임무를 다 마치고 정말 퇴역을 할 때 지상에 안전하게 떨어뜨리는 방법을 다 같이 고민을 합니다.
그럼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떨어뜨린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네. 사람이 없는 곳인데요. 사람이 없는 곳을 찾다 보니까 가장 좋은 곳은 태평양 한가운데겠죠. 네. 그래서 대부분 그쪽을 많이 목표 지점으로 잡고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또는 뭐 인도양, 대서양 사실 모든 바닷가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저 궁금한 게 특정 궤도를 돌고 있다는 건 사실 속도가 그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과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도는 거잖아요. 근데 수명을 다하고 언젠가 태양열 전지도 다 꺼지고 하면 속도가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은 다 지구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네, 다 모든 올라간 것들은 결국 떨어진다. 떨어진다. 네, 맞아요. 그러면... 진리예요. 그런데 언제 떨어질지가 이제 굉장히 그 관건이고요. 특히 이제 가까운 거 고도가 한 300km 이내인 경우에는 뭐 1년 이내에 대부분 이제 떨어지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고 한 1000km가 넘어가면 사실 그때는 뭐 어떤 경우는 1000년이 넘는 경우까지 잔존할 수가 있어요. 네.
박사님하고 우주 쓰레기가 지금 얼마나 이 우주 이 궤도에 이제 잔존해 있는지 그리고 충돌했을 때 벌어질 여러 위험성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공지사항 잠깐 듣고서 그렇다면 이 문제들을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움직임들이 있는지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공지사항 듣고 오겠습니다. 뒷동나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팟빵으로 정기 후원과 일시 후원하실 수 있고요. 광고 문의는 smarter@중앙.co.kr로 받고 있습니다. 요즘 뭐 너무 덥고 또 코로나19로 한층 힘이 쭉쭉 빠지는데 이럴수록 이 뒷동나의 풍성한 팟캐스트와 유튜브 콘텐츠들과 함께하는 거 어떨까요?
네, 그리고 곧 저희가 굿즈 소식을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네.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네. 네, 지금 여러분은 듣동라 진행자 이현 홍상지 기자 그리고 최은정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위험연구실장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 우주 공간을 점점 더 빼곡히 채우고 있는 우주 쓰레기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제 우주의 이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잠깐 좀 쉬어가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아까 그 V시리즈 이야기 하시긴 했지만 최근에 영화나 뭐 소설 뭐 우주와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가 있잖아요. 아까 승리호 얘기도 했지만 그래비티도 실제로 영화에서 그 우주 쓰레기 우주 잔해에 충돌해가지고 그 우주를 이제 부유하게 되는 또 주인공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60년대에 나사의 우주비행 프로젝트 뒤에 가려져 있던 여성들을 다룬 히든 피겨스나 박사님은 우주가 배경인 영화나 콘텐츠 나오면은 좀 챙겨보시는 편인지 뭐 최근에 본 것 중에서 어떤 게 좀 제일 흥미롭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 꼭꼭 챙겨보는 꼭꼭 챙겨보고 있고요. 특히 우주하고 관련된 것 중에 저는 어쨌든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승리호 영화는 네. 정말 추천해서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연구 분야를 정말 그래픽적으로 영화적으로 잘 표현을 해줘서 사실은 되게 감사했어요.
아 진짜요?
네, 이제 우주 쓰레기 연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지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재밌게 봤고요. 히든 피겨스를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특히 여기에서 나오는 주인공이 그 재진입하는 우주 물체에 대한 궤적을 분석하는 일을
네,
해요.
계속 계산하잖아요.
네, 막. 계속 계산하는 네.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도로시보니라고 하는 주인공은 포트란 프로그래밍을 처음 컴퓨터가 나왔을 때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포트란 책을 가지고 저도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포트란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많이 짰었고 또 메리 존슨 그 주인공이 본인이 엔지니어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직접 학교에 다니기 그쵸, 위해서
다 남자들밖에 남자들, 없는
특히 네. 이제 흑인 여성이 다닐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법정 그 소송에 가면서 판사에게 이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최초의 판결을 내달라라는 사실 그런 전 세 명의 그 과정들이 약간 오버랩 되면서 굉장히 감정이입을 많이 하면서 봤었던 영화예요. 우주에 관련되면서 특히 여성 과학자들을 다룬 영화라서 저는 이 영화가 제 인생의 영화 중에도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이 히든 피겨스의 배경이 60년대 막 이때 이야기지만 지금 현실에 있는 박사님 역시 되게 소수잖아요. 우주 맞아요. 여성 우주 과학자라는 존재가 지금도 여전히 좀 네. 포션이 적죠.
맞아요. 지금도 저희 센터 내에서 연구자 중에 여성은 15명 중에 저 혼자예요.
아, 그래요?
네.
아,
그 정도 성비군요.
기업에 있을 때는 한 80명 중에 한 명? 꼴?
아, 기업은 더 그렇구나.
네. 공학 쪽은 훨씬 더 그렇고, 그나마 과학 쪽은 지금 이제 저희 센터 내에 이제 15명 중에 이제 혼자 꿋꿋하게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겼던 영화들은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다시 보면 저도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떻게 연구하시는 분인지를 알고 비슷한 캐릭터들을 보면 훨씬 더 또 저희도 의미가 다르게 보일 것 같네요.
네. 또 그래비티라는 영화는 사실은 제가 연구를 하면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영화일 것 같아요. 추천해드릴 수 있는 영화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비티라는 영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우주 비행사가 맞닥뜨릴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먼저 영화에서 표현이 잘 되어 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러시아의 어떤 인공위성을 폭발하는 실험을 통해서 폭발이 됐고, 그 파편들이 결국에는 우주비행사가 있는 우주정거장에 부딪힌 거죠. 충돌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충돌로 인해서 우주비행사가 이제 우주에 미화가 되고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정말 실감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었고, 그거는 SF라고 하기에는 저는 SF라고 안 느껴졌거든요.
재난영화라고 들으시더라고요.
맞아, 맞아.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우주비행사인 주인공이 결국에 지구로 돌아오기 위해서 다른 나라 인공위성과 또 우주정거장을 이용하는데, 마지막에 도움을 받았던 게 중국의 텐궁 우주정거장이었어요.
네.
그 텐궁 우주정거장이 결국에는 지상으로 떨어졌거든요.
실제로는.
실제로 떨어졌죠. 근데 그때 는 떨어지진 않았을 때였거든요.
영화가 나왔을 때는 떠 있었구나.
네, 그래서 떨어져서 그 떨어졌던 거를 제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서 그 텐궁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아, 그 텐궁이 그 텐궁이군요.
그 텐궁이라는 거요. 네.
아마 책을 아직 안 읽은 듣동자분들 무슨 얘기인가 하실 것 같아서 그 텐궁 떨어진 이야기도 바로.
네, 텐궁 우주정거장이 2016년에 중국이 자국이 먼저 이렇게 공개를 하진 않았는데, 많은 나라에서 이제 그 우주정거장의 궤도를 계속 분석을 해보니까 정상 운영하고 있지 않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런 게 분석이 돼서 어떻게 된 건지를 이제 계속 캐물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중국이 이게 고장이 났고 그래서 임무가 중단이 돼서 이제 곧 지상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이제 2016년 6월에 UN에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그걸 보고 이제 곧 지상으로 추락하는데 이게 굉장히 규모가 컸어요. 한 8.5톤 정도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떨어질 때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 재진입 우주 물체에 대한 어디로 떨어질지 예측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연구들을 하고 있을 때였기도 하고,
네.
이거를 텐궁 우주 정거장에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었죠. 실제 텐궁이 떨어질 때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어디로 떨어질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 좀 저희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었던 게 궤적에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만에 하나, 물론 거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확률적으로는 높지 않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어떤 파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졌을 때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감시를 했었죠.
이 궤도가 지금 얼마나 낮아졌고, 네. 지금 위치가 어딘지, 이거를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돌려보시는 거였던 거죠?
맞아요. 맞아요. 텐궁 우주정거장이 미국에서 어떤 감시 장비들을 통해서 감시가 되거나, 우리나라도 이제 감시를 해볼 수는 있었는데, 이제 그런 감시 관측 장비를 통해서 나오는 그 데이터들을 보고, 아, 얘가 다음엔 어느 궤적으로 가겠구나를 계속 계산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어디로 떨어질지를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번 관측을 하고요. 그 관측한 데이터를 보면 그나마 하루 뒤에는 어디쯤에 있을 거다라는 게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바뀔 때마다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과연 우리나라에 몇 시에 언제 지나갈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분석을 해나갔는데, 다행히 2018년 4월 2일에 오전 9시 때 9시 한 16분 정도 태평양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를 지나가면서 태평양으로 떨어진 거죠.
만약에 직선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사선으로 떨어지니까요. 그쵸? 상공을 지나가는구나.
네. 고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고도가 한 100km 40대로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탄도 미사일 낙하하듯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그게 한 15분에서 30분, 어떤 경우 30분까지 걸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텐궁이 떨어지는 궤적에 마지막 궤적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죠. 만약에 포함이 됐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문자로 우주물체가 떨어지니 잠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대피해야 되죠?
대피하는 방법은요. 네. 우선 그런 우주물체가 떨어진다고 할 때는 인공 우주물체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집에 어떤 집에 있거나 밖에 그냥 바로 맞는 것보다는 집 안에 좀 보호될 수 있는 장소로 가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떨어지는 물체가 발견이 된다고 했을 때는 무조건 119에 신고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떨어지는 물체가 굉장히 독성 물질을 함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거죠.
함부로 만지면 안 되고 이번에 텐궁 같은 경우에도 하이드라진이라고 하는 이제 유독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안내들이 좀 더 많이 됐었겠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큰 건데 이거를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게 한 뭐 범위가 그 오차 범위를 이제 한 시간으로 두면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고 뭐 두 시간으로 되면은 뭐 다른 대륙까지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오차 범위를 굉장히 줄이는 게 필요한데요. 이게 어떤 경우에는 30분이고 어떤 경우에는 1시간이고 이런 오차 범위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결정할지 결국에는 이 재난 문자를 발송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과연 어떤 데이터를 믿고 할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순간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영화 판도라도 봤었는데요. 판도라라는 네네. 영화를 보면 거기에도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과 과학자분들이 서로 이제 막 논쟁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뭐 논쟁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토의하면서 논의하면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된 결과를 갖고 과연 이거를 국민들한테 어떻게 알릴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던 사례였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방송으로 과학 이야기를 다루는 이유기도 한데 그냥 과학을 공부하거나 연구하지 않는 저희 같은 그냥 일반 시민들도 사실 기본적인 이해도를 좀 높여놓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정책들을 이해하거나 뭐 여러 가지 판단을 내릴 때.
네.
근데 이때 그러면 진짜 뭐 퇴근 못 하시고 그냥 계속 거기서 연구를 계속 하셨던 거예요.
네.
밤새.
네. 그때는 이제 7일 동안 이제 24시간 대기를 했었는데요.
그렇구나.
저는 네. 이제 분석을 실제로 했었던 거라 데이터가 나오면 이제 바로 분석을 해야 돼서 거의 한 3일 떨어지기 3일 전에는 거의 그냥 연구실에 있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3교대로 돌아가면서 계속 이제 데이터들을 보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우주물체가 떨어질 때 추락할 때 위험에 대해서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일주일까지 밤을 샐 필요는 없겠다라는 판단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로 줄여놨긴 하거든요.
밤을 새긴 새야 되니까.
밤을 새긴 새야 됩니다. 네. 네.
아, 근데 참,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주는 누구 하나 독점해서는 안 되는 공유지고, 근데 그럼에도 이 우주 쓰레기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문제에 대비를 하려면은 지금 전 세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위험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아,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이 우주 질서를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지 좀 합의를 하고, 뭐, 고민을 해서 해결책을 내는 게 관건일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합의가 좀 있는 건가요?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한 나라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정말 우주에는 지금 주인이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거의 몇 나라가 독점을 하고 있기는 하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정말 한두 개 올리는 것도 여러 그 개발 단계를 거쳐서 힘들게 힘들게 만들어서 올리는데 어느 기업은 한 번에 60개를 네. 올려서 그 영역을 차지하면서 이제 쓰고 있는 셈인 거죠. 이미 인공위성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에는 다른 인공위성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충돌 위험이 있으니까. 물론 정상적인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UN에서는 이제 이런 우주 쓰레기 문제, 민간이 우주선 여행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주 여행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주 교통의 관점으로 접근이 돼서요. 우주 교통 관리라는 개념도 이제 접근이 되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UN에서는 이제 지속 가능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 안에는 이걸 저희가 이제 LTS라고 하는데요. 지속 가능성을 위한 이제 가이드라인. 이 가이드라인을 채택을 하면서 이 채택을 한 경위가 뭐냐면 바로 이런 우주 쓰레기나 우주 위험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각국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충돌 위험이 있는지 평가해야 된다. 또는 어떤 우주물체가 지상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으면 이 떨어질 위험에 대해서 서로 공유해야 된다. 또 우주물체들이 발사되는 거에 대해서 개발하고 있는 개발 추진국들, 이런 국들이 또 많이 우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 교육도 시켜주고 역량 개발도 같이 시켜줘야 된다. 좋은 네. 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런 LTS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이, 그, UN에서 채택된 이런 체계도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법적 구속력이 그렇죠. 없어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합의를 모으는 과정을 한 십몇 년 동안 한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정말 만장일치로 이게 채택이 됐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죠. 특히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이제 좀 평화적으로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런 생각을 공유하고 지켜나가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합의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었어요.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네.
저는 근데 하나 걱정되는 게 그게 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각국이 합의를 하더라도 지금 민간 우주사업에 뛰어든 기업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를 더 넘어선 것 같은 재력 있는 기업들, 기업가들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민간 우주 여행도 사실은 발사체가 발사된 다음에 잔해들이 꽤 많고, 뭐, 스타링크 같은 위성도 더 쏘아 올릴 거고, 그러면 사실 쓰레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기업들이 계속 사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은 가성비를 높이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누군가 규제하지 않으면,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까지는 같이 연구하거나 기능을 탑재하거나 하진 않을 것 같다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네, 굉장히 책을 잘 봐주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주 개발을 하면서 인공위성을 이제 개발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은 쏘아 올리는 데 굉장히 집중을 했기 때문에 임무를 잘 수행하는 거에 온전히 모든 기능을 맞춰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임무를 다 하고 나서도 지금은 그것들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 결국엔 내가 발사한 다음 위성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를 모두 다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발사하는 인공위성이라도 임무를 다 마치고 나면은 안전하게 처리를 해서 다음 인공위성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이런 논의의 중점이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지구 대기권으로 떨어뜨려서 사라지게 하거나 아니면 다음 인공위성이 운영하고 있는 그 궤도를 벗어나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다시 또 버리는 거죠. 그 승리호에서 그 하치장, 위성 하치장을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주 공간에도 쓰레기가 모이는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그쪽에 모아놔서 다른 인공위성에 이제 피해를 안 주는. 근데 이렇게 벌써 하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정지궤도 영역은 이미 적도에서 이제 고도 36,000km이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있는 정지궤도 위성들은 지금 그렇게 다 쓰고 나면 정지궤도보다 한 200km 정도 높게 보내서 다음 정지궤도 위성이 들어왔을 때 그 영역을 쓸 수 있게 해주거든요. 거긴 굉장히 한정된 영역이라서. 그래서 이미 그런 쓰레기 하치장과 같이 네네. 이제 저희는 이제 무덤 궤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궤도를 만들어서 다 쓴 인공위성들을 보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정지궤도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걔네를 지상으로 다시 데려오는 거는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고 지상으로 데려오다가 더 많은 난관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정지궤도는 좀 더 높은 궤도로 보내는 거고요. 저궤도 같은 경우에는 지상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진 인공위성들이 많지 않은 거죠. 이제 우주 정거장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추력기를 가지고 있는 좀 대형 위성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소형 위성들은 그대로 그냥 다 쓰고 나면 그 궤도에 있다가 점점 고도가 낮아지면서 떨어지게 되죠. 이제 스타링크나 원앱 같은 거, 이제 또 앞으로 나올 그 카이퍼 프로젝트라고 하는 인공위성, 이제 이런 인공위성들을 저희는 메가 컨스텔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초대형 군집 위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한 번에 만 개, 막 수천 개를 올리는 인공위성들이거든요. 근데 이 위성들이 하는 것들이 뭐냐면요. 자기들은 한 번에 저렴하게 여러 개의 위성을 동시에 써 올리다 보니까 몇 개는 고장이 나도 몇 개는 고장이 나도 나는 상관없어.
마치 예상하고 있었던
SPA 브랜드에서 사 입는 티셔츠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몇 개, 뭐 60개 중에 뭐 한 몇 개나 몇 개 고장 나도 나는 괜찮아. 그렇게 해서 쏘아 올린 인공위성들이에요.
아예 네. 쓰레기를 염두에
애초에
두고.
네. 그래서 그나마 이제 거기에 만약에 경우를 대비해서 뭐 충돌 위험이 있을 때 감지해서 회피한다든지 아니면 다 쓰고 났을 때는 추력기를 이용해서 대기권으로 떨어뜨리겠다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접목이 되어 있다면 굉장히 좋겠는데 말은 지금 그렇게 포장은 되어 있거든요. 웬만하면은 이제 지구 대기권으로 다 쓰고 나서 떨어뜨리겠다 또는 충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는 하는데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정말 그렇게 했는지를 또 볼 수 있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정말 자율에 맡기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스타링크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지금 1600개 넘게 이제 발사가 됐는데 그중에서 벌써 한 60몇 개는 지상으로 떨어져서 이제 없어졌고요. 고도가 점점 낮아지는 이제 스타링크 위성들도 꽤 있어요. 바닷가로 떨어지든지 이렇게 안전하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대기권에서 다 타든지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바닷속에 떨어뜨리는 것도 결국에는 지상에 있는 그렇죠. 지구 안에 쓰레기를 버리는 거라 결국엔 어딘가에는 버려진다.
그러니까 이게 양이 늘어난다는 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보면은 그 이 스타링크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앞으로 쏘아올릴 위성이 더 많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50년대부터 시작됐던 그 위성에 쏘아올린 숫자와 거의 맞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렇죠.
진짜 그 양이에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방법을 지금 안 찾으면 결국은
그러니까.
지구에서 플라스틱이 문제되는 것 같은 상황이 언젠간 올 것만 같긴 하네요.
그래서 그런 경고들을 많은 과학자들이 계속하고 있고 저희의 역할은 이제 그런 위험들을 계속 분석하고 알려주는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들을 때까지. 네. 고속도로에 사실 뭐 차들이 다니는데 브레이크가 없다든지 아니면 다 쓴 자동차가 폐차장에 가지 않고
그냥
길에 방치됐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위험하죠.
이제 우주는 정말 인류 가까이 인류의 생활권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자동차가 다니고 비행기가 다니고 우주선이 다니는 환경이라고 보면 분명히 거기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주 교통 관리라는 개념도 나오는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논의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발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우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도 계속 연구가 필요한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뭐 처리하는 방식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지상으로 떨어뜨리거나 다른 궤도로 보내는 방법인데요. 지상으로 떨어뜨리는 거를 애초에 설계부터 반영을 했다면 임무가 다 끝나서 지상과 통신이 이제 언제 우리가 마지막 할 거니까 그때 전에 궤도를 조정을 해서 지상으로 떨어뜨려라 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면 그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건 정말 설계 단계부터 기획을 해야 만들어야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직접 가서 승리호처럼 아. 데려오는 방법을
자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데려오는 오. 방법을 지금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지금 뭐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에 있는 민간 기업들이 청소 위상을 내세워서 아하,
우주 청소 사업을
이게 또 유망한 산업이라고 보는 거군요.
산업이라고 이제 보고 이제 많이
생긴다는 건.
네, 근데 사실은 이 기술은요 어떤 우주 물체를 직접 가서 포획해서 지상으로 데리고 온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청소 위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은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거기에는 많은 우주 기술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우주 물체를 다가간다는 거는 그 우주 물체, 우주 쓰레기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정확하게 알고 또 그 근처로 가야지 되고요. 그럼 기동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갔을 때 얘랑 속도가 맞아야지 잘못하면 오히려 근처에 갔다가 둘이 부딪히는 상황이 될 수도
그럼
있죠.
그럼 또 쓰레기가 또 생기겠네요.
네. 그리고 그렇게 가까이 가서 얘를 또 잡으려고 하면 또 잡는 기술들이 많이 논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술에 대한 개발들이 지금 되고 있고 이제 많은 청소 위성들이 그런 기술 개발을 앞세워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청소 위성을 하나 발사해서 하나 가지고 오는 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죠. 굉장히 그렇네요. 네, 효율성은
또
낮죠.
발사체 올라갈 때 또 부산물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하,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술들이 계속 개발이 되어야지만 이제 그걸로 인해서 다른 파급적인 또 기술을 통해서 줄여 나가는 거죠. 어떻게든 한두 개라도 한번 가져와 보고 네,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저는 그것도 물론 이제 앞으로 계속 개발이 돼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인공위성을 만들 때부터 네 정말 그 폐차할 때까지 그러니까 폐차가 아니죠. 폐위성이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까지를 논의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자동차, 비행기 만들고 그다음에 사용하고 다 쓰고 나면은 우리 그 폐기 절차들을 다 밟잖아요. 그런데 인공위성은 아직 그런 절차가 없다라는 게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발사하는 데만 급급한 거죠. 앞으로 더 이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 논의하면은 늦죠. 많이 늦을 것 같다는 그쵸.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연구자들이나 또는 정책하는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우주산업의 하나의 분야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해요.
개발 단계에서부터 마무리를 생각하는 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뭐 초반엔 비용이 많이 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방향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근데 아까 이제 우주는 공유지란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일부 나라가 좀 점유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아마 정보도 지금 이런 미국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국도.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우주를 연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떠세요? 약간 한계를 느낄 때가 종종 있으세요?
네,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부러워요. 네, 미국, 유럽, 뭐 나사, 이사 이렇게 네.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큰 목표를 갖고 좀 넓게 보고 뭔가 우주를 개발하고 있고 우주를 접근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부럽고 꼭 어떻게든 우리도 우리만의 뭔가 우리나라도 우리만의 뭔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주를 저는 감시하는 입장에서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한 나라가 자국에서 하늘을 봐서 감시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데 전 지구적으로 같이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지금은 거의 다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데이터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미국이 정보를 아직까지는 오픈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GPS를 지금 무료로 쓰는 것처럼.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 의무가 있진 않죠. 미국이 우리한테 뭔가 줘야 되는 의무가 있진 않기 때문에 특히 어떤 인공우주 물체가 추락한다든지 충돌 위험이 있다든지 할 때에는 그 정보를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원하는 그 정보를 적시에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감시 시설이라든지 우리만의 네트워크가 있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시각에 받아서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볼 텐데 지금은 굉장히 미국에 의존적이죠. 그래서 미국이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데이터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보는 상황이라 좀 한계점이 많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들도 각각 자국의 어떤 독자적인 이제 시스템들을 갖추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계획들을 이미 세우긴 했어요. 계획 대비 좀 더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도 좀 우리나라 기술력 이거는 좀 무시 못한다 뭐 이런 것도 있으세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강하잖아요. IT적이고요.
네.
그래서 당장에 어떤 큰 시설이라든지 어떤 큰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기는 바로 만들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뭐 분석을 한다든지 데이터를 보고 뭐 관측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거나 또는 계산해내는 일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충분히 국제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협력을 해나가면서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물어보고 싶은 게 훨씬 더 많은데
맞아요.
박사님이 되게 사실은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재난영화 보면은 항상 그렇게 위험을 예측하고 실시간 계산하고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런 분이 앞에 있다니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박사님 개인적으로 우주과학자시잖아요. 우주과학자로서 앞으로의 목표라든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이제 크게 제가 갖고 있는 목표는 결국에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비전과 같이 제가 하고 있는 일의 비전이 국민의 안전과 우리 네. 우주 자산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주로부터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거라서 거기에 저도 비전을 두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계속 찾아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고 탱공 1호 추락할 때라든지 최근에 이제 뭐 추락한 우주물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추락한 우주물체들이 있을 때 굉장히 미국의 정보에 의존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분석을 해서 그 분석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든지 판단의 근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에 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목표를 조금 더 이제 구체화하자면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것. 이게 뭔가 목표치가 뭐 10개, 100개 뭐 이렇게 해서 숫자로도 할 수도 없고요. 약간 뭐 비전 같은 네 그런데 좀 기여하자. 그래서 국제적으로 저도 이제 그 UN 외교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 2014년부터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계속 전 세계에서 어떻게 이런 논의들을 하는지를 계속 과정을 지켜보다 보니까 아,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었고 뭐 앞으로도 이제 그게 뭐 기회가 계속 저한테 주어진다면 그런 면에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과학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 네.를 갖고 있습니다.
진짜. 박사님도 혹시 우주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세요?
맞아요. 궁금하네요. 진짜.
네.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이번에 그 아마존의 제프 베이저스가
네, 맞아요.
블루 오리진을 발사해서 성공했는데요. 제가 우주과학에 대한 강연을 좀 많이 했었어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할 때 항상 마지막을 우주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벌써 한 십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내용인데 그게 현실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저는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어요. 물론 뭐 고도를 80km, 100km 막 이런 논쟁이 있긴 맞아, 하지만 맞아, 네. 저는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는 그렇게 정말 우주복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민간인들도 잠시라도 정말 한 11분밖에 안 됐던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에 우주로 갔다 왔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우주가 정말 우리 왜 전에 해외여행 자유화 되기 전에는 네. 해외 가는 게 굉장히 멀게 느껴졌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비행기 타고 언제든 마음 먹으면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만 아니면.
코로나만 아니면 네.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우주가 저는 분명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여행의 시대가 온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우주 쓰레기라든지 우주 위험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좀 더 안전한 우주 활동을 하기 위해서요.
그럼요. 네.
보통 이제 궤적 고도를 나눌 때 80km, 100km, 120km. 여기를 사실은 저는 우주를 나가는 게이트라고 생각을 해서 정의를 하거든요. 책에 원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조금 더 우주 쓰레기에 집중하느라고 빠졌던 부분이 그랬구나. 그 영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뭐 공항을 가도 게이트를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우주로 나가는 게이트가 이 딱 100km에서 문이 하나 딱 열리는 게 아니고요. 80km, 100km, 120km에서 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를 우주로 가는 게이트라고 보고 우리가 이제 뭐 비행기를 타고 타려고 나가는 것처럼 그런 게이트? 게이트라는 개념을 네. 도입해서 얘기하기도 했었어요.
김포공항에 갔냐 인천공항에 갔냐 정도 차이일 수 있겠네요. 한국에 갔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되게 끊임없이 뭔가 질문할 거리들이 생겨가지고 많아요. 여러분 한번 책 한번 봐보시면은 네. 저희가 왜 이렇게 질문이 많아지는지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우주 쓰레기가 온다. 내 시야가 되게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주까지 약간 제 그게
글로벌한
것 같아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네. 아주 그냥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어떠셨나요? 저희와의 인터뷰가 오늘.
네. 우선은 너무 재밌게 잘 들어주셔가지고 정말 재밌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제가 과학을 하는 입장에서 과학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정말 두서있게 잘 얘기했는지 약간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굉장히 재밌게 앞에서 잘 들어주셔서 신나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박사님이 우주에 대해서 이해가 어려운 일반인분들을 위한 커뮤니케이터로서도 되게 잘 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과학자의 임무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 표현을 해서 이해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다 쓰고 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분야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 그래서 많이 읽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박사님 먼 길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주에 비해서는 그렇게 먼 길은 아니네요.
그렇죠. 네네.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길이라서.
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은정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위험연구실장님과 함께 이 우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쭉 나눠봤는데요. 네.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플랫폼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또 댓글 방송에서 또 소개하고 열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듣동라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